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바로 전해지며 올바로 또 이해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죄와 세상에서 자유하며 더욱 성화되며 예수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전해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증거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이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시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완전하게 회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시어 이제 주님의 길을 완전하게 예비하여서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 지난번에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에 말려서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난번에 우리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이 모습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가 씻어지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로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즉 성령 세례, 이것은 그녀 상징이 아니라 참으로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더 나은 분께서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더 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께서 세례를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영어로 하면 now, 지금은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맞다.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세례 요한 너도 내가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 벌써 받았다. 그러나 지금 개인적인,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래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역사적인 흐름에서부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세례가 이제 완전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그 구원 역사에서 보여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밖에는 참 기독교인을, 참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구약은 지금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계시되 완전하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에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오시기 전, 즉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성령님이 세상에 없었느냐, 세상에서 일도 안 하셨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여 성령이 이제 완전하게 보내지는 그런 시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다. 왜?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은 지금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우리를 대표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 모든 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를 얘기하면은 물속에 지금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지금 구한 역사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수를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얕은 물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의 요한이 물을 퍼다가 그 얼굴에 머리에 부으셨는지 뭐 자세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린다 그러죠. 우리 OPC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례를 받든지 간에 그 의미는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즉 세례를 받는 모습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그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심판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아주 큰 세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전 세계를 세례하셨다.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령 세례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 성령 세례가 좋은 것으로 됐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지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렇게 숨쉬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은 이렇게 숨 쉬는 거가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되시면 어구 감사하라. 이런 이게 보통 감사해야 되는 지금 그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불평, 불만 이게 기독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조금만 인식을 해도 숨만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시고 숨쉬고 사니까 그냥 숨쉬고 사는 거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숨을 쉬고 산단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죄를 지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 즉 우리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의 그 물이 하나님의 심판이듯이 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은 죽는 모습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요나 어릴 때부터 이 뭐 성경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가면 요나 스토리 꼭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초점이 그 물고기에 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 안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즉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기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38절부터 읽으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 표적은 뭐예요 지금? 메시아가 세상 왕국을 갖고 들어오는 게 표적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지금 세상 왕국이 서야 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요나가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어 무덤에 사흘 있는 거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즉 요나는 그 물속이 뱃속에서 요나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2장 2절에 내가 수월에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더라. 수홀이라 하면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요나도 이해를 해요. 지금 그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죽는 모습입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모습. 지옥에 가는 모습. 즉 심판의 모습. 성경에서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죽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상징적입니다. 진짜로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죽는 모습을 지금 표하고 인치는 그런 거였는데, 그죠? 세례가. 죽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징적이에요. 어디에 가면, 그러면 완전히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벌써 세례를 받고 난 후인데 자신이 받을 세례를 얘기하시는데 그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받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례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아까 세례를 지금 세례를 반만 봤어요. 반만. 즉 물속에 들어가시는 모습. 즉 우리를 대표하여 지금 죄를 지시고 죽는 모습. 그런데 세례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 물속에서 나오시는 모습. 아까 요나를 설명할 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가 뱉어냅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지금 그 아까 수월이라는 그 지옥에서 죽음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 즉 부활의 모습이죠. 지금 물에서 나오시는 모습. 그래서 여기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걸 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이거 봐라. 완전히 물속에 잠수하셨다가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써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물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저는 못 가봤지만 갔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되게 얕대요. 뭐 무릎 팍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어우 뭐 이런 거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물에 이렇게 주저앉으셔서 지금 이렇게 물을 떠다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기 교단의 이름까지 져야 되는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물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요나같이 부활하는 모습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관을 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도 그 홍해를 건너는 모습은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 죽음.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물속에서 나오는 모습, 부활. 그리하여 모세와 연합된 자는,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와 연합된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즉 기독교의 세례를 표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모세와 연합되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는 그 세례가 부활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례를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성령 세례의 모습은 죽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일 뭐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 현실에 대한 표와인이라. 여러분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현실의 표와인이 지금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모습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모습, 그리하여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모습, 그 물속에서 올라오시면서 그 죄가 다 씻어지는 모습, 왜? 부활의 모습.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프리뷰가 지금 예수님의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받을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여기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받던 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뿌리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같이 이렇게 퍼서 물에다가 붓든지 아니면 완전히 잠수를 하든지 지금 그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그 현실의 표와 인인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습이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완전히 침례를 해야 된다. 왜? 노아의 홍수 같은 거 봐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또 어떤 모습이에요? 물을 이렇게 퍼다가 그 머리에 붓는 게 또 성령 세례는 그게 또 잘 맞습니다, 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온전한 하늘나라의 성전에 가서 그 피를 뿌리는 것도 그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모습하고 또 너무나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건 간에 성경에 그것과 같은 그림이 그런 픽처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 갖고 지금 싸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데 지금 세례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 왜 이거 갖고 시간 낭비를 합니까? 뜻이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하죠. 사실 침례를 하면 뭐예요?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닌 데서 받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건 간에 다 나쁜 거라 이 말이에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떠한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이 상징되어지는 그 표와 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그때 비둘기 새가 날아다니지 않았냐 그랬는데 아니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 비둘기가 나타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성령이 지금 새같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려오시는. 여기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모습이 보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도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운행한다. 꼭 새 같은 모습인데 그러면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부활이 뭐예요? 새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걸 다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부활은 새 창조의 모습 아닙니까? 즉 여기에서 지금 성령님이 그 비둘기같이 지금 오시는 모습에서 새 창조의 모습인데 노아 때도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내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지금 이제 그 노아 방주가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비둘기는 무슨 뉴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이제 땅이 드러났다는 그런 뉴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뉴스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그런 뉴스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비둘기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풀을 물고. 그렇죠? 즉, 이제 심판이 그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무엇을 표합니까? 새 창조.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부활과 새 창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들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메시아 이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부음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 특히 이사야에서 우리 메시아를 얘기할 때 항상 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돼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메시아가 보내지는데 기름 부은 자, 성령이 부어지는 자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대로 내게 기름이 부어지고 내게 하여야 할 일이 주어집니다. 이 메시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천국이 열리는 시대,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요.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참여되는 교회, 성령이 오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즉 메시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 자꾸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영이시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메시아로서 아시겠어요? 메시아로서 그분도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부어져서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교회도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는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되어 이제 교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 교회의 사역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부활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부활의 모습이라 얘기했는데 몇 군데 우리 보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시편 2편에 가보세요. 시편 2편 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메시아를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왜? 그게 어떻게 메시아인지 압니까? 그 1절서부터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너가 이제 유업을 얻으리라. 그 내용 아닙니까?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이제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편을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13장 13장 33절에 가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지금 부활이죠, 부활.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지금 사도행전이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구절을 어떤 지금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내용을 시편 2편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을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러나 잘 이해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작 전부터 뭐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영원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런 말들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메시아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시기가 있었고, 왕으로 앉으시는 시기도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항상 왕이셨죠. 왕 아니신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왕으로 앉으신 때가 있었어요. 이걸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에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왕이 되다니. 옛날에는 왕 아니었어요.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모습, 심판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에서 또 무슨 모습이 연결되냐 하면 sonship, 즉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되는, 그리하여 유업이 주어진.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그때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나올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지금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이 지금 오늘 읽은 3장에서 오늘 읽은 9절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난 모든 현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눈에 보이게 되는 그 현실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게 구하라 전 세계가 너의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여러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죽었어요? 죽었죠. 여러분도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바로 이 현실의 표와 인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비둘기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새 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의하여 부활하고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읽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여호와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신 여러분의 현실, 죄와 이 세상에 죽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천국이 즉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임하신 현실 보이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세례 때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난 일인 것이 보이시냐고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지금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시나요? 여러분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안 그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연합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이거 기독교 생활 재미없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기뻐하는 자들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것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참 사랑하는 참 아들, 참 기뻐하는 참 기뻐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저로서는 네, 집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잘 설명을 해볼까? 이거는 성령님이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설명할 수 있지. 우리 같은 것들을 아들로 만들라고 참 아들을 버리시는 게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여러분은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도. 핑! 하지 않아요? 이, 나 같은 이런 추잡한 인간을 아들로 만들려고 참 아들을 버리신다. 그 아들에게 나의 죄를 지게 하시고는 그 아들을 버리신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상서서부터 28장까지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환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 있지. 그거 좋지 나도. 그래 예수님 삶이 나의 삶 맞지. 이러고는 이제 예수님 고난받는 데 가서는 그건 내 삶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가 내 삶이면 전부 다고 전부 다가 아니면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다가 그래 그거는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고난이나 뭐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 영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님으로 의하여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세상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까지도 기쁘게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둘도 없는 영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저희 같은 하찮은 인간들로 하여금 살게끔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그 신발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귀한 삶을 저희들로 살라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영광의 삶, 힘있게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